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원리와 근본 그 사상은 무엇이냐 할 때 우리 로마서 12장에 들어오면서 그 1절에서 권면받은 것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바치는 것이라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바치는 이 일은 그 권면의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요 희생이며 겸손이요 협동입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틀리는 자는 다 정당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틀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해도 조금 미흡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동참한다 하는 것이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하는 소극적인 것으로만 규정될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은 그래도 속마음 속에 내가 잘났지 하는 마음이 들까봐 성경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고 그가 없는 것을 나는 갖고 있는 것 같은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소극적인 규정의 모든 초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랑이라 하는 결론으로 와야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가시려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쓰임받는 그 복된 일꾼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희생적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규정된 이 신자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이 내용들은 두 가지 특별한 기준을 가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참다운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의 특성이죠.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 일에 대한 반응이나 뭡니까? 그 보답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 또 줘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랑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그 모든 권세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있지 이 사랑이 나를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사건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특별히 12절은 기독교의 사상을 가장 잘 대표하는 구절이라 해서 황금률이라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간 그 오해가 개재된,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요? 우선 신약 성경을 읽으시는 중에 제일 그 어려운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언제나 그러므로는 앞에 있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같지 않으면 그 후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 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둘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열쇠는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이 내용을 푸는 열쇠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7절, 8절과 12절을 그냥 무리하게 이으려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놓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 하나님께 와서 뭘 달리려면 어디로 갈 만한 뭘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헌금을 한다든가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가 뭐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는 무슨 이쁘게 볼 무슨 일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뭐 달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습게도 헌금을 하거나 무슨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복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그런 식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얻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냐?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는 가장 확실한 근거, 이유, 그걸 확신해도 좋은 이유가 뭐냐? 아들이 떡을 달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절에 있는 식으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떡을 달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랬는데 뱀을 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힌트를 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구해라, 마음껏 찾아라, 마음껏 두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지 못한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열심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열심 유무에 따라서 주거나 안 주는 이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부모가 자식의 요청에 대해서 열심히 구하면 주고 심드렁하게 구하면 안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떡을 달리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리는데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뱀을 달래면 뱀 줄 부모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예비군, 동원 예비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그 예비군 그 훈련을 받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때 이제 같이 가신 모양인데 그 숲에서 훈련을 갔다 뱀을 하나 누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괜히 그 군복을 입으면 객기를 부리잖아요. 누가 그 잡아갖고 껍질을 쫙 벗겨서 토막을 내서 먹은 겁니다. 한 점씩 한 점씩 괜히 그걸 먹는 것이 무슨 훌륭한 것처럼 용감한 것처럼 이렇게 돼갖고 다 한 점씩 먹다가 보니까 다 먹고 남은 게 없어요. 대가리만 남아서 한 친구가 대가리를 먹었다고요. 이게 그냥 혀를 꽉 문 거예요. 그 뱀 들어가요? 입 닫으세요? 복이 남아있다고요. 그 긴급 후송이 돼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뱀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뱀하고 놀게 뱀 주세요. 공부 같이 하게 뱀 주세요.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아주 그 기가 막힌 원리가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만 그 내 편이라는 것은 내 범죄한 마음이 무조건 달려가는 모든 욕심에 대하여 편을 드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됨과 복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됨과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구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 이전에 그것을 향한 목표와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왜 못 받았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구해라, 너 찾아라, 너 문을 두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무거라도 좋다. 열심히만 구해라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 다와라 이것입니다. 그 내 자녀 다우라 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먼저 우리를 대접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을 먼저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먼저, 왜 내가 뭐 미쳤다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한 탓입니다. 사랑을 받은 탓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로마서 11장으로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되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을 조건으로 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사랑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랑도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랑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의 보답이요. 그리고 변화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억울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올무가 뭐냐 그러면 언제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같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찹니다. 도무지 싹이 날 것 같지 않은 곳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돌아설 것 같지 않은 자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 무슨 그 센치멘탈리즘이 아닙니다. 누구를 이렇게 감정을 긁어서 눈물을 짜내고 감동시키려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정무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고 누구를 사랑하거나 그 선물을 받을 만해서 누구를 은혜를 끼치는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같이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구원의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영광입니다. 나를 사랑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동참케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순간 우리는 거침없이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다고 해서 고갈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준다고 해서 믿기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고갈되지 않고 믿지지 않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비밀을 깨닫는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하며 우리의 먼저는 하나님의 먼저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다. 받는 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요. 불신자와 구별되는 영광으로 그래서 충격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그 사랑의 진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도 감숙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진면목을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젊어서 연애할 때의 심정입니다. 언뜻 이 사랑의 한 편린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연애했던 시절에는 여행을 갈 때 장기간 차를 타게 되면 제 아내가 제 팔을 베고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수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만 가면 팔이 저리죠.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러나 연애하던 시절에 팔 저리다고 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눈에 뭐가 씌워갖고 팔베개를 해줘서 지금이 나이 들어서 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시원치를 않아요. 지금은요. 자는데 다리라도 하나 올라와 봐요. 골키퍼 코너킥 하듯이 차죠. 무겁게 어디다가 삼겹살을 올려라.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 세월 탓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도 당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하던 시절을 잠깐 그 짧았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오. 그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도 어떤 고통도 어떤 희생도 어떤 인내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는 손톱만큼의 고통도 손해도 없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것이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행될 수도 없고 신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단코 믿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이 뭐였냐면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에 동참시킵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가장 다른 것이 뭐냐? 그는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살며 주께서 사랑을 베풀려는 대상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가시면 이 사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말이죠. 이런 표현하죠. 사랑합니다 해서 하나 더 가서 나는 당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일, 당신이 하라 그러는 일은 난 다 합니다. 이거죠. 십계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보시면 거기 이제 바로에게 의탁된 모세가 크는 과정에 성경엔 없지만 가능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그 공주와 사랑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전투에 승리를 하고 옵니다. 그 부친 왕인 그 바로가 이 모세를 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온 국민 백성의 사랑을 받고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모세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연애하는 공주가 그러죠. 세상의 모든 천사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겠죠? 그 여자 주인공이 안 박스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쓸데없는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그래서 그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기억이 안 나겠죠 뭐. 중요한 장면은 꼭 빼놓고 보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종을 자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스스로 종의 자리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장이 되려고 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어 여러분이 증명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뱀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2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는 것은 이 구원사역보다 더 잘 나타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에게 범죄한 죄인들을 찾아와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 복된 성품에 동참케 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과 이 복음에 동참하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의 영광의 그 복을 위하여 기꺼이 무슨 희생과 고통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사랑이 결과되는 모든 이들의 복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어떤 것도 아끼거나 어려움을 회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는 자의 신앙의 핵심되는 원리들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4절에 있는 말씀식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겁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거짓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게으름을 떨거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떤 욕심과 어떤 능력보다도 더 달고 영광스럽고 엄청납니다.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 답을 얻고 싶고 그 복을 소유하고 싶거든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이 사랑의 마음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보람과 사랑과 기적과 승리의 인생을 구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든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된 신앙 생활입니다. 부디 지혜로우시고 부디 하나님의 이 권고하시는 사랑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자 없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의 기적과 그 영광된 것을 깨닫는 대로 그 사랑에 동참하여 우리의 인생으로 주 앞에 쓸모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근신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고 증거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